KBS 오디오북 최고의 클립
KBS 오디오북 오디오북
카프카 전집 6 프란츠 카프카 지음 성우 임지연 읽음
사랑하는 조카는 부모로부터 역시 실감나게 이 일을 표현할 단어로만 말하자면 그냥 쫓겨나게 된 것입니다. 귀찮게 할 때면 고양이를 문 밖에 버리는 것처럼 말입니다. 조카가 벌을 받을 정도로 저지른 일을 미화시킬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미화한다는 것은 미국적 방식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의 과실이라는 것은 단지 그냥 그렇게 칭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용서가 포함되는 그런 종류입니다.
들어봐도 되겠는걸? 하고 카를은 생각했다. 하지만 외삼촌이 모두에게 이야기하는 것을 원하지는 않지. 게다가 외삼촌은 그 이야기를 잘 알 수도 없는데 도대체 어디에서? 하지만 그가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것을 곧 보게 되겠군.
제 조카는 이를테면...
외삼촌은 말을 이으며 허리를 약간 구부려 짚고 있는 대나무 지팡이에 기대었다. 이런 경우에 불필요한 엄숙함이 꼭 동반되는데 외삼촌은 지팡이에 기대면서 이 엄숙함을 일부분 덜어내는 데 실제로 성공했다.
즉, 조카는 요한나 브룸머라는 35살쯤 된 하녀에게 유혹당했습니다. 유혹당했다라는 말을 써서 조카의 감정을 상하게 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만 적합한 말을 달리 찾지 못하겠습니다.
이미 외삼촌에게 상당히 다가간 카를은 거기에 있는 사람들의 얼굴에서 자신의 이야기가 주는 인상을 읽으려고 몸을 돌렸다. 웃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고 모두 인내하며 진지하게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 어쨌거나 만나게 된 첫 번째 기회인데 상원 의원의 조카를 보고 웃을 사람은 없다. 오히려 화부가 카르를 보고 미소를 지었다고 말할 수는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비록 아주 살짝 지은 미소일지라도 이 미소는 첫째는 새로운 생명의 표시라 기뻤고 둘째는 용서될 수 있을 만한 일이었다. 왜냐하면 이제는 알려지게 되었지만 카를은 이 일을 선실에서도 특별한 비밀로 간직하려 했었기 때문이다. 외삼촌은 말을 이어갔다.
그런데 브룸머는 조카의 아이를 낳았습니다. 건강한 사내아인데 세 명을 야콥이라고 지었어요. 의심할 것도 없이 불초소생인 저를 염두에 둔 것입니다. 틀림없이 조카가 지나가는 말로 제 이야기를 한 것뿐인데 그 여자에게는 강한 인상을 주지 않을 수 없었겠지요. 저야 행운이라고 말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조카의 부모가 양육비의 부담을 피하기 위해서 또는 그 밖에도 그들 자신에게까지 불어닥칠 스캔들을 피하기 위해서 강조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저는 그곳 법률이나 부모의 또 다른 사정은 모릅니다. 이전에 그의 부모가 보낸 청탁 편지 두 통에 대해서만 알고 있습니다. 제가 답장은 하지 않았으나 복원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통틀어 그들과 갖게 된 유일하고도 더군다나 일방적인 편지 연락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부모가 양육비의 부담과 스캔들을 피하기 위해 아들을, 사랑하는 조카를 미국으로 보냈습니다. 보시다시피 무책임하고 충분한 준비 없이 말입니다. 만약 그 하녀가 제게 보낸 편지에서 그 편지도 오랫동안 돌아다니다가 그저께야 도착했는데 조카의 신상 기록과 함께 그간의 모든 이야기와 배의 이름까지 합리적으로 알려주지 않았더라면 이 젊은이는 미국에 아직은 살아있다는 표시와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빼면 혈혈단신으로 이미 뉴욕 항구 골목에서 곧장 파멸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여러분을 즐겁게 해드리려고 했다면 저 편지의 몇 군데를 여기서 읽어드릴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는 주머니에서 빽빽하게 쓴 커다란 편지지 두 장을 꺼내어 흔들어 보였다.
이 편지는 비록 호의적일지라도 좀 단순한 교활함과 아이의 아버지에 대한 커다란 사랑으로 쓰여졌기 때문에 틀림없이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필요 이상의 설명을 하면서까지 여러분을 즐겁게 해드릴 생각도 없고 어쩌면 저와 만나면서 혹시 더 이겨내야 할지도 모르는 조카의 감정을 다치게 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조카가 원하기만 하면 벌써부터 그를 기다리고 있는 방에서 조용히 이 편지를 교훈 삼아 읽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카를은 그 처녀에게 아무 느낌도 갖고 있지 않았다. 점점 더 혐오스러워지는 과거라는 혼잡한 상황에서 그녀는 부엌 찬장 옆 그 받침대에 팔꿈치를 괴고 앉아 있었다. 그녀는 카를이 때때로 아버지를 위해서 물을 마실 컵을 가지러 오거나 혹은 어머니가 심부름을 시켜서 부엌에 들락거릴 때면 그를 쳐다보았다. 때로는 찬장 옆에서 뒤틀린 자세로 편지를 쓰다가 카를의 얼굴을 보고 영감을 떠올리기도 했다. 그녀는 때때로 손으로 눈을 가리고 있었는데 그럴 때면 그녀에게 말을 걸어도 소용없었다. 또 어떤 때는 그녀가 부엌 옆에 있는 자신의 좁은 방에서 무릎을 꿇고 나무 십자가에 기도하고 있었다. 그러면 카를은 지나가는 길에 조금 열려있는 문틈으로 수줍어하면서 그녀를 쳐다보았을 뿐이었다. 때때로 그녀는 부엌을 이리저리 뛰어다니다가 카를이 길을 막고 있으면 마녀처럼 웃으면서 뒤로 물러나곤 했다. 또 어떤 때는 카를이 들어왔을 때 부엌 문을 잠그고는 그가 나가게 해달라고 요구할 때까지 문의 손잡이를 잡고 있었다. 또 때로는 카를이 전혀 원하지도 않는 물건을 가져와서는 말없이 카를의 손에 쥐어주기도 했다. 그런데 언젠가 한번 그녀가
카를?
하고 불렀다. 뜻밖의 말을 걸어오자 놀란 카를을 그녀는 얼굴을 찡그리면서 한숨을 쉬고 자기 방으로 데려가 문을 잠가버렸다. 그녀는 목을 조를 듯이 그의 목을 껴안았다. 그녀는 자기 옷을 벗겨달라고 간청하면서 실제로는 그의 옷을 벗기고 있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그를 어느 누구에게도 내어주지 않고 이 세상 끝까지 쓰다듬고 돌보고 싶다는 듯이 침대에 눕혔다. 마치 그녀는 그를 보면서 소유하고 있다고 확인이라도 하는 듯이
카를, 아, 너는 나의 카를이야.
라고 소리쳤다. 반면에 카를은 그녀를 조금도 쳐다보지 않았고 특별히 자기를 위해 쌓아놓은 것처럼 보이는 따뜻한 이불 속에서 불쾌함을 느끼고 있었다. 그러자 그녀도 그의 옆에 누워서 어떤 비밀이든지 그에게서 알아내려고 했다. 그러나 그는 아무 비밀도 말할 수가 없었다. 그러자 그녀는 농담인지 혹은 진지함에서인지 화를 내더니 그를 흔들어대었고 또 그의 심장 박동을 들었다. 그러면서 똑같이 자신의 심장 소리도 들어보라고 자기 가슴을 내밀었다. 하지만 카를이 시키는 대로 하지 않자 그녀는 벌거벗은 배로 그의 몸을 누르면서 손으로 그의 다리 사이를 더듬었다. 카를은 머리와 목을 베개 밖으로 빼 흔들어댔을 정도로 그렇게 역겨웠다. 그러고 나서 그녀는 자신의 배를 몇 번씩 그의 몸에 부딪혔다. 이미 카를에게는 그녀가 자신의 일부분인 것 같았고 아마 이런 이유에서 도움이 절실하다는 끔찍함이 그를 사로잡았다. 재회에 대한 그녀의 소망을 수차례 듣고 나서 마침내 카를은 울면서 자기 침대로 돌아왔다. 그것이 이야기의 전부였는데 외삼촌은 이것으로 굉장한 이야기거리를 만들 줄 알고 있었다. 그래서 그 하녀는 카를의 외삼촌도 생각했던 것이고 카를의 도착을 외삼촌에게 알렸던 것이다. 이것은 그 여자로서는 잘한 일이고 그는 그녀에게 한 번 또 은혜를 갚게 될 것이다.
그럼 이제 내가 네 외삼촌인지 아닌지를 너한테서 솔직하게 듣고 싶구나.
하고 상원 의원은 소리 질렀다. 아저씨는 제 외삼촌입니다. 하며 카를은 외삼촌의 손에 입을 맞췄고 그러자 외삼촌은 그의 이마에 입을 맞췄다. 외삼촌을 뵙게 되어 정말 기뻐요. 하지만 부모님이 외삼촌에 대해 나쁘게만 말씀하신다고 생각하시면 잘못 알고 계신 겁니다. 그 밖에도 말씀하신 가운데에는 몇 가지 틀린 것들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모든 일이 다 그런 식으로 일어났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이곳에서는 외삼촌께서 그곳 일들을 그렇게 잘 판단하실 수는 없습니다. 더욱이 이 신사분들이 실제로 크게 상관도 없는 사건의 세부 사항에 대해 좀 잘못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특별히 손해볼 일은 없다고 생각됩니다.
잘 얘기했네.
상원 의원은 이렇게 말하면서 공감하는 듯이 완연한 선장 앞으로 카를을 데려갔다.
이 모든 게 KBS 오디오북 덕분입니다.
저한테는 훌륭한 조카가 아닌가요?
장원 의원님, 의원님의 조카를 알게 되어 기쁩니다.
라고 선장은 군대 훈련을 받은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격례를 하면서 말했다.
이런 만남의 장소를 내드릴 수 있다는 것은 우리 배로서는 큰 영광입니다. 그러나 3등 선실에서 항해하는 것은 매우 불쾌했을 것입니다. 누가 승선했는지 정말 누가 알았겠습니까? 예를 들면 한 번은 헝가리 최고의 기적의 장남도 우리 배 3등 선실에서 여행을 했습니다. 이미 이름과 여행 동기도 기억나진 않습니다. 저야 시간이 한참 흐른 뒤에 비로소 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배는 3등 선실의 손님들도 가능하면 편안하게 여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미국 해운 회사보다도 훨씬 더 많이요. 그렇지만 이와 같은 항해를 즐기기에는 아직도 미흡한 점이 많습니다.
저한테 피해를 준 것은 없었습니다. 라고 카를이 말했다.
그에게 피해를 준 것은 없었다.
라고 상원 의원은 크게 웃으면서 반복했다. 단지 제 가방이 없어졌을까봐 걱정이 됩니다. 이 얘기로 카를은 어떤 일이 일어났었고 아직 더 남아있는 일들이 무엇인지를 모두 기억해냈다. 그러면서 카를은 주위를 둘러보았고 자신에게 존경과 감탄을 보내며 말없이 제자리를 지키고 있는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쳐다보았다. 다만 항만청에서 나온 직원들의 자기 만족에 빠진 엄숙한 표정을 보면 정말로 때가 아닌데 왔다고 유감스러워하는 것을 읽을 수 있었다. 필경 그들한테는 이 방에서 일어났었고 또 어쩌면 앞으로 일어날 수도 있을 모든 일보다도 지금 눈앞에 놓여있는 회중시계가 더 중요했었던 것이다. 선장에 이어서 자신의 관심을 말로 표현한 첫 번째 사람은 기이하게도 화부였다.
진심으로 축하해요.
라고 말하며 화부는 카를과 악수를 했다. 그는 그렇게 하면서 인정한다는 것과 같은 무엇인가도 표현하고 싶어 했다. 그리고 나서 화부는 같은 말을 하려고 상원 의원에게도 몸을 돌리려고 했다. 그러자 상원 의원은 그렇게 하는 것이 화부에게 분에 넘치는 일이라도 되는 듯 뒤로 물러섰다. 화부도 곧장 포기했다. 그러나 이때 나머지 사람들은 이제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깨닫고 곧장 카를과 상원 의원 주위에서 분주하게 움직였다. 카를은 심지어 슈발의 축하 인사까지 받아 답하고 감사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다시 조용해지자 마지막으로 항만청 직원들이 다가와서 영어로 두 마디를 했는데 그것은 우스꽝스러운 인상을 주었다. 상원 의원은 이 만족감을 마음껏 즐기기 위해서 좀 더 대수롭지 않은 순간들까지도 자신에게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기억나게 하고 싶은 기분이었다. 물론 모두가 상원 의원의 기분을 참아주기만 한 것은 아니고 흥미있어 하며 받아주었다. 그래서 그는 하녀의 편지에 언급된 카를의 가장 두드러진 인상착의를 혹시 필요할 때 바로 쓸 수 있도록 자기 수첩에 기입해 놓았다는 사실을 환기시켰다. 화부가 견디기 힘든 수다를 떠는 동안 그는 순전히 기분 전환을 위해 수첩을 꺼내서 물론 탐정의 눈으로 보면 딱히 정확하다고는 할 수 없는 하녀의 관찰을 장난스럽게 카를의 외모와 대조해 보았다.
이렇게 해서 조카를 찾는 거죠.
라고 상원 의원은 다시 한번 축하의 말을 듣고 싶다는 듯한 어조로 이야기를 끝맺었다. 외삼촌이 마지막 이야기를 끝내자 카를이 물었다.
이제 화분은 어떻게 되는 거죠?
카를은 생각하고 있는 것을 모두 말할 수 있는 새로운 입장에 자신이 서 있다고 생각했다.
화부는 받아야 할 것을 받게 되겠지. 그리고 선장님 생각대로 될 것이다. 화부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한테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충분하기만 하겠니? 여기 있는 사람들은 누구나 내 생각에 동의할 거다.
라고 상원 의원은 말했다.